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 오늘 전반부에 살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취되지 않은 예언,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라고 말을 했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19장, 이사야서 19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인이 분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에는 이 부분을 미래로 놓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애굽인이 분녀와 같이 떨 것이라. 이것은 그들이 대환란의 시기로 갈 때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한 상황을 여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언되지 않은 것이죠. 대환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아니겠어요? 17절 보세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카이로에 폭탄 공격에 대항하여 모래로 방어된 박물관 빌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의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8절로 가보세요.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 전체적인 부분은 완전한 성취를 위하여 주님의 날을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을 볼까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이것은 몇몇은 뭐 해석하는 분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특징적으로 보면 매기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피라미드로 해석을 하시려고 그러시네요. 피라미드는 여러분 여러 견해들이 있죠. 뭐 왕의 무덤이다, 아니면 뭐 식량 창고였었다, 아니면 뭐 천체를 관측하는 뭐 그런 뭐 관측소였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것은 제단이다, 뭐 이런 대답들이 있는데, 하여튼 참 이 피라미드는 웅장합니다. 웅장해. 근데 대개의 그 경우는 그것은 아마 왕의 무덤이다 라는 의견에 일치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기독교를 이미 이집트가 회교 대신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표적이 되고 또 증거가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이집트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그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21절로 2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 또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애굽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왕국에 이스라엘과 함께 들어가고 즐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보면 뭐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사용하시게 될지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될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23절을 보실까요?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로는 군인들과 군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9장 24절을 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보면은 왕국에서 이집트에 고향된 지위가 어떠한지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5절을 볼까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는 백성 애굽이여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멸시받고 낮게 본 국가 이집트에게 복이 이미 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20장에서 가장 큰 사고는 3년 안에 이스라엘이 침입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19장은 천년왕국 안에서 이집트를 위한 미래 축복의 높은 암시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신뢰성을 입증하게 되고 이 장은, 19장은 미래에 다가오는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러한 성경입니다. 어쨌건 여러분,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이 19장,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보았으니까요. 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19장과 20장은요. 20장으로 가보실까요? 1절을 봅니다. 앗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였던 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트레틴이라고 하는 것,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사르곤이죠. 앗수르 왕 사르곤. 이것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언급된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을 말하는데, 아스돗은 열 지파의 북 왕국의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사르곤은 살만에세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것은 열왕기하 17장 3절을 보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르곤이 성경에서 언급된 유일한 곳입니다. 100년 전에 역사가들은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어 사르곤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그의 아시리아 이름 수르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르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리아의 이름이죠. 수르킨이라고 하는 이름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서 발견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사야는 이집트와의 동맹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옷을 벗는 행위를 취하게 됩니다. 구약학자 델리치가 말한 대로 이사야가 한 것은 단순히 일상 풍습을 반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도덕적인 품위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3절로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예포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걷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표시와 놀라움의 표유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제 이집트가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므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믿을 만한 동맹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모두는 아시리아의 사르곤 그 왕의 침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침입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부끄러운 일들이 이집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20장을 보면 나름대로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예언을 통해서 애굽이 결과론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애굽이 또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게 될 것이기에 지금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이제 21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갈게요. 21장의 주제는 세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바벨론,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인데 특별히 이 바벨론은 바다의 사막이라고 볼 수 있고 에돔은 두마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는 뭐 일반적으로 그것도 사막 지역이죠. 이러한 이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11가지 경고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쭉 나누게 되어드렸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6개의 경고까지 보았습니다. 6번째 경고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고요. 21장부터 보면은 7번째, 8번째, 9번째 경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장에서 기호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성경 해석가들 사이에 그 뜻에 관하여 불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건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적들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적들 애굽,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 에돔, 이 아라비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21장에서는 어떤 상징이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문자상의 성경 해석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상징이 사용될 때 그것은 항상 실제를 묘사하게 되고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조금 일반적으로 달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21장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낭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여기 보면 해변 강야 그랬거든요. 광야죠. 해변. 그래서 좀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국가는 구절에 보듯이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적인 강국이 되기 전에 그의 패망이 다시 예언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13장과 14장에서 첫 번째 경고는 바벨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탑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반 반역의 첫 번째 장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바벨론은 17장에 나타나고 경제적인 바벨론은 계시록 18장에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표현 해변 광야는 역설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벨론은 사막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네 탐남의 한 점, 네 결국이 이르렀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광야와 해변은 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내려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물을 본 곳은 사막이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상징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에레미야에게서 다시 찾을 것인데요. 바벨론은 사막의 무상한 신기류와 같다고나 할까요? 모든 우상과 거짓 종교로 가득 차 있는 사막의 신기류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나름대로 경고를 받고 있게 되는 거죠. 2절 말씀 봐보세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여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림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탐심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메대, 지금의 페르시아죠. 이러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계시입니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1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다시 이사야는 다가오는 패망에 관하여 들었을 때 커다란 느낌과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의 눈물 안에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즐거워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 구절은 그것이 다니엘에 의하여 기록된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의 증인의 설명인 것처럼 얽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이 생기기 전 약 2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벨사살의 연회 중에 이 미디안 장군 고벨리시아는 도시를 통하여 흐르는 강을 우회시키고 도시 성곽 아래로 흐르는 마른 강 위로 그 군대를 행진시키게 됩니다. 그는 기습 공격을 통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이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도시성에 있는 파수꾼은 그가 본 곳에 관하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말한 것은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을 하게 되죠.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도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1장 33절로 31절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훼파되었는데 바벨론은 모든 우상의 원천이었습니다. 10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치죠.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추수는 심판의 시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이것이 심판에 도래할 때 1500년간의 율법의 마지막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에 관하여 공부하게 되는데 이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성경들을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 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해 나가시고 또 치리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